기도학원을 같이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할 때 주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사히들 잘 오늘 오셨네요. 예, 어제 포탄 떨어지는 거 뭐 이래갖고 이제 다들 걱정하고, 예, 전혀 걱정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저기, 사실 이 아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시간이라는 그 제한에다가 이렇게 가둬두셔서, 우리가 만일 내일이라든지 아마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마 나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온 세상이 참 이런 어떻게 보면 난리처럼 이렇게 막 두려움들이 있어도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 예. 참 이것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참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지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이제 한두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안에 다 끝날 것 같은데, 지금 그 박노찬 목양자님하고 형제님하고 이제 그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요 성장을 위한 첫 걸음 요거를 끝내고 나면 뭘 할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인물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그 바로 요게 끝나면 바로 인물에 대한 공부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좀 필요한 교리적인 내용들 몇 가지 더 좀 정리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침례라든지 아니면은 그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그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추가하고 인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인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룰 거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몇 가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복습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복습하면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제 신자의 위치와 상태에 대해서, 또 구원과 상속에 대한 부분, 또 이 두 가지 부활에 대한 거, 요 부분을 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성경의 이제 이 교리 중에서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이 신자의 위치와 상태에 대한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자의 이 위치와 상태에 대한 이 개념은 참 우리가 많이 듣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신자의 그 위치와 상태에 대한 그 개념들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자꾸 어제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또 오늘은 아닌 것 같다가 이게 자꾸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구원받고 나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도 뭐 한두 번씩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가지고 고민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 요즘에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공부하면서 그 신명기에서 그 자주 언급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제 신명기라는 건 재차 명하는 그 말씀인데 명령인데 자주 이렇게 언급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참 저희들이 참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가 참 자주 까먹고 일주일 전에 것도 잘 까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공부한 지 한 뭐 몇 번 공부했지만 자주 까먹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려고 늘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제 공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자의 위치를 보면 이 신자의 위치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위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달려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라는 것 그리고 그의 상태는 사람의 행하는 일에 달려있다. 이것을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행하는 일은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자의 이 위치는 구원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신자의 상태는 상속과 관련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완전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하신 일은 이 신자의 위치를 아들의 위치로 옮기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양자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이것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위치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그 위치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가 위치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신자들의 그 위치는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십자가 사건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서 우리의 위치가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된 것이죠. 이제 이방인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양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신자의 위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성품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내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 이것은 신자의 위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얻으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적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호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내가 원래 뭐 장시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씨가 너무 좋아서 이씨라는 성을 가지신 분이 나를 뭐 아들로 삼아주시면 이씨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됨을 변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힘들어지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이제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죄 짓는다고 해서 아들의 위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 이제 아까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자의 위치는 영원토록 바뀌지 않지만 신자의 상태는 믿는 자들이 아직 변화되지 아니한 육신을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자주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자의 상태는 첫 번째로 보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위치, 구원받은 그 위치는 아들의 상태, 아들의 위치가 된 것은 영원토록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그의 상태, 위치라는 것은 뭡니까? 위치라는 것은 어떤 점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것은 모양이나 형태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치라는 것은 어떤 한 지역에 딱 자리 잡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신자의 위치가 구원받은 자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들의 위치로 이렇게 옮기셔서 의인으로 옮기셔서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데 신자의 상태는 우리 신자들의 상태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신자의 상태는 언제든지 이렇게 불완전하다. 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거 맞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변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혼이 몇 번 얘기고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에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순종했을 때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상태가 불완전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육신 안에 죄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걸을 때마다 우리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죄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결과를 육신 안에서 받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는데 죄 짓는 것도 맞다라는 것이에요. 왜 죄 짓냐면 우리가 우리가 신자의 상태는 여전히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었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은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위, 우리가 이제 위치, 신자의 위치는 절대로 바뀌지 않지만 상태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니면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있다.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말씀 듣고 너무 충만해서 하루 종일 은혜 안에 거했더라도 오늘 남편이 내 속을 긁어서 화나면 화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상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구원 안 받았느냐?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여전히 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나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죄에 다시 이 회개하고 그 구원받는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면 구원받을 때 신자는 이미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냥 우리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즉시로 완전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신자들은 다 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의인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이미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예. 그러나 현재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예. 그러나 현재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가는 삶을 산다. 예.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는 이제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이미 완전한 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현재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인 건 맞지만 우리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완전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의 위치 상태 이것을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행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은 막힐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구원과 상속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요. 이 구원과 상속은 첫 번째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거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제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어떤 정말 이 끊임없이 노력하거나 수고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속는 것이 이것이죠. 아니 그냥 우리가 좀 뭔가를 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는 우리 사람의 엄청난 그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피값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는데 이 피값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거. 그러나 이 상속은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속,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속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두 번째로 이 구원은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상속하게 될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구원은 그냥 믿는 즉시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 상속 이것은 물론 이제 예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구원 받으면 즉시로 받는 상속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제 구원과 상속에 대해서 구분지어야 될 것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봉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묶으시고 도장 딱 찍으셔서 더 이상 아무도 이것을 풀 수 없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과 상속에 있어서 이 상속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상속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제 상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상속에 대해서,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상속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죠. 또 구원은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지만 상속은 미래에 받게 될 것이라는 거. 또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상속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은 먼저 이 세상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 이것을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들, 또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또 다 부활한다라는 거. 그러나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의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지만 부활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 또 부활의 형태가 아마 다르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둘째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은 다르다라는 거. 이것은 이 두 가지 부활은 시간상으로 천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이곳을 좀 살펴보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구원받은 자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이 부활은 구원받은 자들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것은 또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천년의 시간이 있는데 또 이 첫째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세 가지 형태의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또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 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첫 번째 그리스도와 구약 성도들의 부활, 또 두 번째로는 신약 성도들의 부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에는 환란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환란 성도들의 부활, 계시록 7장 9절, 또 14절, 20장 4절, 시편 50장 4, 5절,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 죽고 부활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들에 대한 지금 언급인 것이죠. 그래서 환란 성도들이 이제 그 부활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그 안에 이제 세 가지 형태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천년 이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 동안 이어질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있은 후에 지상 통치가 끝난 천년왕국, 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고 그 통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때로부터 천년왕국의 끝까지를 통틀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 기간에서도 아마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한 다 이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의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제 교리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가톨릭이라든지 일반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지상생애 동안에 사람들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고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뭘 믿었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은 믿었어요. 그러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믿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모두가 이 나타나게 될 단일 부활, 단일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은 것이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것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특히 카톨릭도 그렇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한번 죽고 한번 부활한다 뭐 이렇게 정도만 믿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잘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위치와 상태,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구원과 상속에 대한 구분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 신명기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우리 박노찬 목양자께서 이렇게 예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러다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거 옛날에 들었던 건데 이제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예전에 뭐 한 뭐 몇 개월 전에 다 공부했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억나면 그래도 그나마 난 거죠. 근데 이것이 전혀 기억이 안 나면서 새로운 것이 되면은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었던 걸 다시 한번 혹시라도 또 이게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이니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예전에 했던 그 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들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구원해 주신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참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참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 이것을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